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적 권리 편이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20조, 21조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20조부터 보시죠. 보통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부르는데요.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1항,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항, 어느 누구도 어떤 모임에 소속될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집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 이거 꽤 중요한 인권입니다.
네.
아니, 사람이 모이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인권까지 됩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착한 사람들 눈에는 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당들, 이 독재자들,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자, 사람이 모여요. 모임에 뭘 하나요? 말을 하죠.
예.
예,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서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양심으로 느꼈던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정상이구나. 그러면서 또 느끼죠. 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이거 든든하다. 그럼 좀 더 용기를 내볼까? 좀 더 옳은 말을 해볼까? 좀 더 옳은 행동을 해볼까? 자,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관하고 통제하는 곳에서만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모이는 것 자체를 범죄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너무 당연한 이 행동이 인류 역사에서 꽤 오랫동안 범죄로 여겨져 왔습니다. 독재자들이 그렇게 말을 지어낸 거죠.
네.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는데요. 그 모이는 걸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는 거, 이걸 더 싫어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서, 그렇더라고요.
가서 묻죠.
네.
왜 모이셨어요? 네, 장마당이 문을 닫았는데 그거 열어달라고 모였어요. 장마당 닫으면 어디 가서 식량을 사나요? 땔감은 어디 가서 구하나요? 그러니까 장마당 열어달라고 말하자고 모였어요. 그럼 생각하죠.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여기 있어야겠네. 나도 장마당 무는 거 찬성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모여있는 사람을 좀 강제로 막 폭력을 써서 이렇게 해산시키는 게 창피해집니다.
네.
곤란해지죠. 말은 공화국이다. 당신들은 우리 국민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보장 못하면 이 독재자, 정치하는 사람, 간부들이 자기 자신이 창피해지니까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별일 아닌 것도 잔인하게 탄압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서너시 모여서 그냥 담배만 피고 있어도 보안원이 다가옵니다. 규찰대원이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한마디 하죠. 야, 왜 모여있나? 가라. 집에 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통 집회라고 하면 정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있는 거. 이게 이제 집회라고 말을 하면
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느끼는 것이 결사입니다. 조직을 만드는 거죠. 뭐 당 조직처럼 국가 조직처럼 이런 거창한 조직만 조직이 아니고
네.
야, 우리 휴일마다 만나서 좀 공 좀 차자. 축구 모임 이것도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 차는 조직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조직은 사람들끼리 협력하게 만들거든요. 돕게 만듭니다. 독재자들이 참 이런 걸 싫어해요. 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는가?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모이나 안 모이나 이걸 꼭 감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군대 졸업한 대학 동창들끼리 술 한번 마시기도 힘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밥 한번 먹기도 힘드니나. 그럼 왜 모였나 또 따지고 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행복을 뺏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협력해서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개인 흩어져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머물게 하는 이 통치 방식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에 딱 못을 박아둔 겁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선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누구도 어떤 모임에 소속될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강요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 조선 사람들만 평생 조직생활 주생활총화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이런 나라 정말 없습니다. 집회, 그래 뭐 이런 거 거창한 거 나 안 하겠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뭘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결사 됐다. 지금 조직생활도 지우는데 또 무슨 조직을 묻겠나. 싫다고 손사래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불러 모으지만 말아달라. 예, 이게 민심이죠.
네.
소년단, 청년동맹, 농군맹, 직맹, 당조직생활, 간부생활 정말 조직생활이 많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런 조직 문제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좀 더 자유를 부여를 해주면 그 지도자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현실이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사실 계획된 거예요.
네.
사회주의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좀 협력해서 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또 그 당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를 조직화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효과적으로 부려먹자 이런 생각들이 간부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조직이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 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감시가 쉬워집니다. 개인을 그냥 개인으로 놔두지 않아요. 개인으로 놔두면 자꾸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개인을 개인들 사이에서 떼놓으면 그 조직으로 개인을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조직에 가입을 시킵니다.
네.
개인을 조직으로 둘러싸버리면 개인을 이용하기가 좋아요. 자, 미국 반대 탄원식을 할 테니까 다 모여라. 조직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면 금방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누가 빠졌냐?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죠. 편리합니다. 사실 이 효율성, 효과 이게 자본주의식 발상이고 자본주의 용어거든요.
네.
가성비 뭐 이런 거 다
네.
그 자본주의 시장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로만 사회주의라고 하지 실제는 더 자본주의식이에요. 사람을 통제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진짜 자본주의식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량으로 사람을 통제했죠. 그러다가 미공급 시절에 식량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네.
조직 내부에서는 그 조직이 있어야만 또 간부들이 그 먹을 게 생기죠.
네.
자기들 이윤 추구할 게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조직 통제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조직이라는 게 힘없는 백성들만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말로는 뭐 이거 국가에 바치는 거다, 충성이다 이러지만 결국은 조직에 바치는 거고
네.
조직에 바친다는 건 결국 간부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왜 독재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독재가 아닙니다. 예,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네.
자기 편한 거, 자기 정권 유지만 간부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조직 독재로 가는 겁니다.
네. 20조 살펴봤는데요. 다음 조항 21조 살펴볼까요?
예, 보통 21조는 국정에 참여할 권리, 인민주권, 민주주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조항이 3개요. 좀 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간에 자기 나라의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항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공직을 맡을 동등한 권리가 있다. 3항 인민의 의지가 정부의 권위의 토대를 이룬다. 인민의 의지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진정한 선거를 통해 표출된다. 이러한 선거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로 이루어지고 비밀투표 또는 비밀투표에 해당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예, 좀 깁니다.
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21조에 대해서 인권학자들은 그 혁명 속의 작은 혁명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네.
최고 지도자의 지도 체계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정부의 권위를 형성한다. 이런 인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인권이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어느 정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에게 집단적으로 해당하는 권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항을 보면은 자기 나라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든 아니면 그 대표를 통해서 참여하든 이렇게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요. 좀 멋진 말로 다듬으면 직접 민주주의냐 아니면 대의민주주의냐 다 된다는 겁니다. 예, 다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처음에는 좀 대의민주주의만 생각을 했죠. 근데 신기하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성인이 그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죠.
네.
최고 지도자를 직접 뽑느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최초의 선택권이 인민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 결국은 누구나 국가 공직을 맡을 수 있어야 성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뽑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뽑힐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네.
누구나 공직을 맡을 동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 2항을 좀 더 살펴볼게요. 사실은 뽑을 수 있는 권리보다 뽑힐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 독재국가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기준을 확 높여버려요. 아니면 기준을 숨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민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국정운영에 참여하나 어떻게 내가 국가 간부가 되나 이것을 그 기준 자체를 아예 숨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5년에 한 번씩 하죠. 이 선거에서 당이 대의원 후보를 미리 정합니다. 후보는 항상 한 명이에요. 모든 선거구마다 항상 한 명만 나옵니다.
네.
그럼 누가 후보가 되느냐? 미리 위에서 명단을 다 확정해서 당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예, 후보를 정하죠. 그러니까 인민들은 투표만 하지 출신 성분이 뭔지 도대체 뭐 어느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는 일당제와 다당제가 대립하게 됩니다.
네.
자, 당이 하나만 있으면 그 당에서 국가 공직을 독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때 벨기에 대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벨기에 대표가 이 다당제를 세계인권선언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소련이 반대를 했어요.
예.
예, 옛 러시아죠. 소련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당시 왕정체제를, 왕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도 소련과 같은 편이 됐어요. 예. 또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 일당제, 다당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당제를 하자 이렇게 다당제를 선언문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어차피 사회주의 계열 국가들이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예 포기를 한 거죠.
네.
사실 일당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국가 건설 이론의 핵심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걸 포기하게 되면 야, 니네 사회주의 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가 돼서 너무 이제 이 다툼이 심해지니까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다당제 얘기를 좀 슬그머니 뒤로 숨긴 게 아니냐.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왕정 국가들 예, 이런 나라들도 좀 눈치가 보였겠죠.
네. 21조 3항 같은 경우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권이 보장되는 선거란 대충 여섯 가지 원칙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선거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죠. 아, 이제 선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둘째로는 진짜 선택권이 있는 선거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를 게 없는 선거가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그런 거죠.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반대를 할 수 있냐? 반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는 투표용지를 주고 찬성, 영표 하는 거, 반대 X표 못하게 하는 이런 거는 진짜 고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급 간부들은 우리는 찬성 반대 이걸 인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설명이 없거든요.
네.
또 그 반대표가 많으면 발생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 저거는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좀 평가를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99.9% 찬성 예. 이렇게 발표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좀 이거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런 걸 보도한다는 게.
네.
사실 그 자연과학, 물리화학에서도 99.9% 어렵죠.
예.
예, 우리가 손에 끼는 반지, 그 순금이다, 100% 금이다 해도 순도 99.8%랍니다. 예. 99.8%부터 100%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절대적으로 100%에 달성하는 거는 이 자연과학에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99.9% 찬성을 한다? 예. 그래서 신뢰가 안 가죠.
네.
차라리 뭐 89.9% 찬성이다, 79.9% 찬성이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도를 하면, 아, 또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99.9% 찬성이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선거, 인권적 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선거를 한다는 게 특별한 권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자동으로 누구나 다 되는 그런 그 어느 때가 누구냐? 보통은 나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또 여성들한테 선거권을 안 줬죠.
예.
그 여러분들 38 세계 부녀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여성의 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날의 기원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것을 기념해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유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유력한 유래가 1908년 2월에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좀 신기하게 들리는데요. 그때 미국에 네. 사회당이 있었대요.
예.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당이,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당도 있고 미국이 그랬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사회당 주도로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여서 자 이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줄 때가 됐다 이런 시가행진을 벌였어요. 예, 이런 운동이 이제 유럽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최초로 여성의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주었고요. 그래서 1907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19명의 여성이 핀란드 대의원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또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13주 동안 파업을 벌였고요.
네.
해가 또 이렇게 바뀌고 여러 해가 지나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는 이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미국은 전국에서 1920년에 예, 그 선거권을 주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된 이후에 곧바로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나라로 가장 최근이요.
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최근에 준 나라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명한데요. 2015년에야 여성들한테 투표를 하게 했어요.
3년이 안 됐네요.
예, 참 이 나라 한심합니다.
이게 요즘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투쟁의 결과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다섯 번째. 누구나 한 표만 행사하는 평등한 선거가 돼야 된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설명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마지막 비밀선거. 예,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혹은 안 찍었는지 투표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게 모두 비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서 투표를 하는 거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인권이 보장되는 선거의 여섯 가지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너무 뻔한 거 빼고 보통 요즘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현대사회의 그 선거의 4대 원칙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21조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발전이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실은 인권 증진 운동과 민주주의 증진 운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민주주의를 잘 못하니까 또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 고리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그 민주주의가 잘 안 되다 보면은 인권 보장도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권과 민주주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 알맹이는 민주주의라는 외피에 둘러싸여서 보호되고 있다가 예,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한 만큼 발전해서 이렇게 펑 하고 개화를 하면 거기서 이제 인권의 알맹이가 쏙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예.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를 운영하는 규칙의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인간 존중이 필요하죠. 예. 하지만 꼭 남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나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만 갖고도 민주주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민주주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민주주의랑 다르게 인권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네.
보호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만 딱 하겠다. 예, 이렇게 좀 깍쟁이같이 굴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는 도구, 인권은 목적.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도 보면 뭐뭐뭐뭐 이런 거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예, 이런 취지가 더 많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인권 뉴스 알아볼까요?
예, 아프리카의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아시죠? 바로 아래, 동쪽으로는 수단이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정치도 한심하고 인권보호 수준도 한심하고요. 경제도 참 딱합니다. 사실 원유도 많이 나오고 지하자원도 많다고 하는데 정치가 낙후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그 당시 첫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6년에는 차드 민족해방전선이다 이러는 그 운동단체가
예.
유명한 사람이죠. 리비아의 가다피 대통령
네.
지원을 받아서 또 반정부 투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치가 불안정한데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름이 좀 깁니다. 탄자딘 마하마트 바브리라는 일곱 자녀의 아버지예요. 차드의 그 민주주의 사회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인물인데
네.
주로 차드 정부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름이 기니까
네.
별명으로 마하딘이라는 별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예.
이 이름이 더 유명한데요. 2016년 9월입니다. 차드 정부 간부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한지 또 얼마나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지 이런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망에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마딘 보위부 요원들한테 끌려갔습니다. 얻어맞고 정기고문당하고 교화소에 끌려다니다가 차드 검찰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헌법질서를 해쳤다, 국가 영토를 위협했다, 반란 세력과 공모했다, 간첩이다 이렇게 마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당시에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마딘 즉각 석방하라. 그러니까 차드 법원이 좀 창피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마딘의 죄목을 낮췄습니다.
네.
명예훼손. 그래서 예, 간부들이 부정부패 안 했는데 부정부패했다고 해서 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뭐 이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석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 매년 저희가 이제 그런 세계 양심수를 정해서 그 정부한테 석방하라 이런 편지를 막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이 마딘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운동에서는 69만 개의 편지가 예, 차드 법원으로 날아갔습니다. 야, 엠네스티가 네. 주도했고요. 예. 그런데 그 이 마딘이 드디어 이제 최근에 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는 석방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마딘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차드 정부 자체가 이 민주 인사들을 좀 끌고 가서 구금하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단하고 과거에 그랬던 사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가 좀 이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네. 경청하고 이제는 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변화된 차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국정에 참여할 권리, 인민주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